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 다섯째 날인 어제 연설회를 한 리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고 북한을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망상자 등으로 묘사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이 화를 입는다면 이 역시도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그가 자기 자신과 정권을 위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없이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이라고 묘사하면서 나라의 평화적인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입은 피해, 무고한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을 포함한 전체 우리 인민이 당한 피해를 계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리 외무상의 연설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같은 날 일반 토의에 등장한 나라 상당수도 미국이 아닌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필리핀의 알란 피터 카에타노 외무장관은 필리핀은 자체적으로 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의장국 자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폭발 시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커져가는 긴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싱가포르와 마샬 아일랜드, 자메이카, 네팔 등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리홍호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막 들었다면서 그가 어린 로켓맨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다면 북한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이란이 영내 모든 파괴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활동 중단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비그도그 리버만 국방장관도 이번 시험 발사가 중동 일대 나라들과 세계 민주 국가들을 위협함으로써 세계 강국이 되고자 하는 이란의 야망을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을 비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막 이스라엘을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그들은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맺은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미국을 포함한 유럽 나라들과 이란이 맺은 핵 합의에 반대한다는 의사와 함께 이를 파기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오늘 지도자들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독일에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선 연임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은 약 34%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총리직에 도전 중인 마르틴 슐츠 대표의 사회민주당은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원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3년에 한 번 전체 의석 절반을 새로 뽑는 이날 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전진하는 공화국이 얼마만큼의 의원을 당선시킬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집권 5개월을 맡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전에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3도에서 19도, 최고는 20에서 28도로 일겠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면적인 파괴 등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 개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박을 했죠.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춘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먼저 이야기 나눌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9일 유엔 첫 기조 연설입니다. 먼저 북한 관련 발언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네,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을 보면 뭐 totally destroy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면서 북한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표현이 강도가 높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런 의견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염과 분노 발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북한 정권 자체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 여러 가지 강한 경고성 발언을 해온 것은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대북 장전을 해왔다 이렇게도 얘기돼 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전례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한 군사적인 조치에 그 암시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네. 맥락으로 물론 전후 그 이전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미국과 그 동맹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그 완전히 파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고요.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켓맨이라는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자신과 북한 정권을 대해서 지금 자살 미션
네.
이것을 수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또 도발적인 그런 표현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인데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 앞서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시리아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나 그 악의 축 발언은 부시 대통령이 의회 국정연설에서 했던 표현이고요.
네.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각국 대표들이 그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화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강한 군사적인 행동까지 암시하는 이런 표현들은 다소 뜻밖이었다. 그리고 좀 지나치지 않았냐 이런 비판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전에는 뭐 무슨 일이 있었냐 잠시 이제 복기를 해보면 북한이 근 한 달 동안에 6차 핵실험을 했고 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계속 이제 발사를 했고 이런 도발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뭐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20년 이상 추구해온 그 핵무기 개발이 그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언사 또 거친 비난도 그 최고조에 이르는 사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도발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벌써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또 지난 3일에 또다시 이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한 수소폭탄을 실험했습니다.
예.
또 미사일 분야에서는 지난해 벌써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2월에 그 북극성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거의 매달, 거의 매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특히 그 7월에는 미국을 그 사정권에 둔 화성 14형, 또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서 실제로 북태평양에 방향을 살짝 바꿔서 그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게 됐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요. 그동안 그 핵 문제는 주로 핵확산 문제 이런 문제가 다뤘고요. 또 남북한, 남한과 북한 간의 어떤 갈등 관계에서 다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그 능력을 갖추자 갈등 구조 자체가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결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서로 그 거친 언사와 그 비난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그 핵무기 또 미사일이 거의 95% 이상 완성 단계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한 몇 차례의 그 시험 발사만 하면 좀 완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사일 추가 발사해서 완성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이 핵과 미사일 완성을 막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둘 다 지금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유엔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한 파렴치한 독재자 이런 쪽으로 그 규정을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아주 비정한 독재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또 일본의 그 여학생을 납치해서 한 그런 그 정권 이렇게 규정하고 또 인권 학대 많은 사람들을 그 굶어 죽인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국제 무대에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와 아주 파렴치한 그 인권 유린자 이런 걸로 규정을 했고요.
예.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그 악화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 완성 단계를 향해서 계속 가면서 또 이제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킨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북한과 관련 이제 언급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시기에는 외교적 해법, 압박 이런 것을 강화하는가 하면 또 어떤 시기에는 군사적 옵션을 또 언급하기도 하고 지금 미국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 전략 기조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예,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그 기조라 그럴까요? 이것은 최대 압박과 개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또는 외교적인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개입을 한다, 관여를 한다 이런 맥락인데요. 현재로서는 북한의 최대 압박을 가하는 그런 말하자면 상황입니다.
예.
거기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자, 그렇지만 최대 압박과 개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련은 모든 말하자면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고 있다. 그것은 대화와 협상부터 시작해서 군사적인 행동까지 그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부터 국무장관, 국방장관까지 미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테이블 위를 놓고 있는 그런 카드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얘기를 통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화의 가능성을 비친 적도 있었고요.
네.
또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 적도 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과 관련한 옵션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북한과 개입하는 상황은 어떤 때 가능한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언급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또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레토릭 수사 이런 것들을 멈춘다면
예.
이것이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최대 압박과 개입 중에 최대 압박이 지금 최대한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군사적 옵션 항상 이제 테이블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 정부 당국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군사적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에 중대한 위험을 주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게 과연 무엇이냐 상당히 좀 주목을 끈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좀 배경 설명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예. 미국이 그동안 뭐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해왔고요. 특히 그 군사적 옵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그 커다란 장애여서 일종의 그 딜레마를 그 안고 있었는데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자랑하는 그 막강한 군사력, 특히 그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이런 미사일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기지, 미사일 기지를 그냥 공격해버려서 그냥 파괴해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전략적 딜레마가 있는데요. 그것은 만일 북한이 미국의 그런 공격을 받으면 바로 그 50km 바깥에 있는 서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
북한은 이미 그 휴전선상에 거의 뭐 수천 문의 그 장거리 야포를 그 배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일 공격을 받으면 이 같은 장거리 포 또 갖고 있는 그 단거리 중거리 이런 미사일로 서울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것을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같은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이 여태까지 하나의 그 통념 상식이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18일 날 그 밝힌 내용인데요. 서울을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을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론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예.
다만 그동안 그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으로 그야말로 모든 옵션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할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그 몇 가지 그 방안을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참수작전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한국군, 미국군은 드론이라든가 스텔스 무기 이런 걸 동원을 해서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는 이런 방안을 굉장히 훈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돼서 그 지휘부를 일시에 그 무력화시키면은 군사 옵션이 서울을 공격하지 못했느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자랑하는 아주 최첨단 무기로 장사정포를 전부 다 어떻게 좀 그 막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것도 있고요. 또 전자기파 미국도 EMP 그 공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매티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그 무엇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한국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매티스 장관과 이야기 나눈 적이 없다라고 뭐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요. 앞으로 또 뭐 이야기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엔 총회 발언으로 좀 잠시 돌아가 본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에 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 내용을 먼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집권자는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발언은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예,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읽은 내용을 저희들이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을 일컫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인신공격선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형식도요. 또 김 위원장 명의로 이렇게 성명을 낸 것도 이례적이고 또 내용도 상당히 강도 높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형식이 아주 이례적입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처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개인 명의로 이렇게 성명을 낸 것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북한은 신년사라고 하는 것을 최고 지도자 이름으로 낸 적이 있었지만
예.
이렇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는 이 전문가들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우리가 일부 들어봤지만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불장난을 하는 깡패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고요.
네.
또 굉장히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늑다구리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고
예.
상당히 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국가 원수급의 그 성명에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한 위기 상황은 좀처럼 그 해소의 실마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김 위원장의 이런 강도 높은 성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또 반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불망나니, 깡패, 늑다리 이런 굉장히 말하기도 좀 민망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을 초점을 해서 비난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2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또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겨냥해서 분명한 미치광이, 영어로 하면 매드맨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 전례 없는 시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얘기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의 개인 차원에서 서로 굉장히 강한 그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고요.
예.
이것이 앞으로 그 미북 관계에서 기존에 추구하던 어떤 협상 대화 이것은 한결 멀어질 것 같고요. 좀 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같은 최고 지도자들의 상대방을 향한 그 비난, 적개심 이런 것이 좀 그 악영향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앞서 윤국한 기자가 지적하셨듯이 북한이나 뭐 북한 당국은 우리가 뭐 통상적인 서방 정부들이 내는 성명과는 다른 뭐 강도 높은 표현을 쓴다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뭐 미국 내에서도 이게 너무 강한 표현을 많이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엇갈린 표현도 있고요 솔직하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잘 전달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같은 보수 성향 인물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경고를 보냈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용한 언어 표현도 그렇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대북 정책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예.
특히나 북한 정권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신을 자극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치 않았다.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이 분쟁의 상황에서도 평화와 그리고 또 여기에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머리를 맞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를 굉장히 자극하면서 군사 대응을 경고하고 특히나 강한 어조로 말하자면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예.
하는 이런 표현들이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 사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또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양국 최고 지도자의 강한 설전이 뭐 설전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암시하는 어떤 행동들이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뭐 김정은 위원장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단행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초강경 대응 조치 뭐 어떤 것들을 언급을 한 걸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명의의 그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어떤 것을 상상하든 간에 그것보다 훨씬 강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은 한 서너 가지 시나리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 얘기한 것은 그 유엔 총회 그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얘기한 건데요. 그 리용호 외무상은 그 21일 날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김 위원장이 공연한 것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역
10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태까지 수소탄 시험을 했다고 쳤고요. 또 하나는 ICBM도 뭐 거의 개발 단계니까 바로 이 수소탄을 ICBM 탄두에 장착을 해서 태평양에서 터뜨리는 이런 것이 아마 역대 최고급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이 하나 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이제 괌 포위 사격. 론입니다. 그동안 그 북한의 김낙겸 전략군사령관이 괌을 주변에 한 네 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포위사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위협을 가했었는데
예.
두 번은 괌 쪽으로 쏜 게 아니라 북태평양으로 두 발을 화성 12형을 쐈습니다. 그런데
예.
아, 실제로 이렇게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험악해졌으니까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갖고 있는 그 화성 12형 미사일을 괌 주변으로 실제로 그 위협 사격을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잠수함도 있습니다. 북한이 심포등지에서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잠수함에 싣고 태평양으로 와서 어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을 지금 어차피 겨냥을 하는 거니까 화성 12형 말고 화성 14형 그거보다 훨씬 긴 장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예.
화성 14형을 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미 북한은 그 단거리 미사일을 완성을 뭐 했고요. 또 이제 원폭 수소탄까지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인질로 잡는 어떤 대남 핵기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그 세 정상이 만난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예.
역시 최대 그 현안은 북한의 계속적인 그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었고요.
네.
또 대처 방안 이것이었는데요. 세 나라는 공이 그동안에 쭉 얘기해 왔던 대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경제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또 유엔 안보리와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예.
또 새 정상은 이 미국과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더 강한 말하자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미한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는 한국 군내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 개발에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네, 북한의 뭐 핵 개발이 거의 지금 완성 단계고 이르렀기 때문에요. 역시 그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되는 건 일종의 뭐 상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뉴욕에서 만나서 한국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들은 도대체 어떤 무기를 그 좀 한국이 도입을 하거나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한 서너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첨단 그 핵추진 잠수함 이거를 아마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미국이 좀 도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 등을 방어하기 위한 최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F-35의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대북 기술 분야를 보면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그 정찰 그 위성 또 한국형 그 전투기에 탑재할 최첨단 레이더 또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 이런 것이 아마 그 한미 간에 그 논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또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 이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도 앞서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뭐 전술핵 재배치, 뭐 핵추진 잠수함 이런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론화가 돼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그 한국 사회 일각에서 분명히 이런 주장들을 펴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있고요.
네.
실제로 여론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내에서는 최근에 북한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도발적인 움직임에 맞서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보수 성향의 말하자면 야당이나 또 일반 여론 사이에서 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한국 내에서 정부라든지 집권 여당의 입장에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인데요.
네.
그렇지만도 계속해서 이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 내에서 이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자면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요. 하지만 이제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는 일부 뭐 정부 내에서도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 정부는 전술핵은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만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에 이것은 동북아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핵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일본, 대만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예.
핵잠수함 문제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보수층 그리고 안보 불안감을 느낀 층에서는 한국도 그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미국 같은 그 핵잠수함을 우리도 보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을 한다면은 첫째로는 핵잠수함을 한 대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 그 유지보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적어도 한 세 척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핵잠수함이 굉장히 그 비싸되는 겁니다. 건조 비용만 해도 한 척당 한 2조가 한국 돈으로 든다 그러니까요. 세 척을 샌다면 6조가 들면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예.
뭐 운영 유지비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스텔스 전투기나 뭐 정찰 위성이나 하는 것도 돈이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무기를 어느 정도에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같은 그 재래식 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좀 얘기가 돕니다만은 아까 얘기 나온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도 전술핵이나 자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를 배치 결정을 했을 때 중국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또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뭐 핵잠수함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 이게 뭐 현실화되느냐 이건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논의 자체가 한국 내 안팎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 중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신경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합니다. 사실 이 전술핵이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의 그 한국 내 도입 또는 재배치 이런 문제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보다도 훨씬 더 이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자극적인 그리고 도발적인 사안이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일찌감치 이런 논의에 대해서 견제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뉴욕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한국 측으로부터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그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무엇보다 이런 그 핵 관련 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북한의 핵에 맞서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논리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공론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를 줄곧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서 강하게 촉구해온 마당에 한국 자체가 이런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배치하고 할 경우에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사실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까요?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북한의 핵은 더더욱 그 폐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 자체 그 전술핵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이 갖는 그 자체적인 어떤 그 논거나 명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일말의 맥락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잃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여기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정부가 북한을 제재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 new executive order will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fund North Korea's efforts to develop the deadliest weapons known to human.
북한과 같은 범죄, 불량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외국 은행들의 미국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무법 정권이 북한과 거래를 하든지 두 가지 중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이 뭐고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핵심 내용은 이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서 미국과 그렇게 되면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과 할 것이냐 양자 택일하라 이런 맥락이고요. 사실 세컨더리 보이콧의 버금가는 굉장히 강한 그런 제재입니다.
예.
이란의 경우 잘 아실 겁니다. 이란이 상당히 큰 산유국이고요. 또 원유 수출로 경제 상당 부분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제재를 가한 부분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예.
이런 것으로서 이란에 말하자면 핵심적인 수입원을 차단을 했고 이것으로서 전문가들은 이란이 결국은 국제사회의 협상에 응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금융 측면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어느 기존의 조치보다도 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그야말로 금융거래 그것이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됐던 아니면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해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이 됐던 이것을 돈을 다시 평양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대금을 결제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이 미국의 행정명령에 이번에 핵심은 불법이 아니더라도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는 안 된다.
네.
거래할 생각 말아라 이런 부분 아닙니까?
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현금으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 문제가 됩니다.
네.
어느 나라든 현금을 갖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액수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말하자면 합법적인 거래를 통한 돈일지라도 이것을 다시 가지고 갈 수단을 잃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여기에다가 이 중국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 거래 계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중앙은행에다가 지시를 내렸고 또 기존의 여신도 그 한도를 줄이도록 했고요.
네.
또 기존의 계좌에서 북한 관련 계좌면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거래를 말하자면 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중국 정부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은 이 북한에 대한 돈줄 차단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미국의 독자 제재가 이제 실효성을 가지려면 역시 앞서 얘기하신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협력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중국이 그 핵심인데요. 그 북한의 그 1년 그 수출이 한 30억 달러고요. 또 이 같은 수출의 약 90%는 그 중국과의 그 거래입니다. 그리고 역시 모든 거의 무역 금융 거래 이것이 그 중국 금융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여기에 어느 정도 협조하냐 이것은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민은행 이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중국의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나름대로 그 대북 제재 협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역시 중국이 앞으로 어느 정도 강도로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앞으로 향배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국제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국제 사회가 특히 뭐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최신 결의에서도 이 북한의 어린이라든지 부녀자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치 문제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사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대북 지원, 인도주의 지원, 물론 유엔 기구를 통한 것이지만 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그 시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예.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있었고요.
네.
보도된 대로. 이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 당국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요.
네.
대체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편치 않은 것을 나타낼 때 해왔던 그런 방식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유엔 총회 석상에서 만난 그 정상회담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확인된 바도 없고 또 한국 정부는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다, 오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발표를 했지만
예.
이 기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하고 국제 공조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 지원 방침은 확정을 했습니다만 언제 집행할 건지 그 시기는 아직 좀 남겨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예.
이 시기는 적절히 판단을 통일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유엔 기구가 이것을 요청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의 사업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대체로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또 이에 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성명이 나온 이야기 해봤고요. 또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 또 그리고 한국 정부가 확정한 유엔을 통한 북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 등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난해에는 남한의 이제 국제팬클럽에 이제 망명 북한 작가센터가 나왔잖아요. 제작 12년. 그 나와서 거기 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작년에는 또 한국소설가협회에도 또 등단을 했어요.
2년 전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린 도묘각 씨는
량강도 혜산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네, 2006년 12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2007년부터 생활을 했죠. 해술은 그렇게 되죠. 해술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것은 지난 2006년 겨울. 북한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현실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천성이 글쓰기 좋아하니까 그냥 원고지 상태에서 펜으로 그냥 쓰여놨던 거죠.
한 장의 종이 글 때문에 보위부 감옥에 갇혔었고 중국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파 감시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전파 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를 적발한 거. 중국 TV 지금 딱 나. 현행으로 딱.
하루가 멀다 하고 감시하는 눈길을 피해 숨쉴 곳을 찾아야 했던 도명학 씨.
보이 주재원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지. 이거라고 어디 사람 살겠어요.
가족의 건사를 위해 장마당에 나섰던 아내가 사준 양복을 입고 낯선 동네에서 마주친 아버지 도명학 씨에게 사탕 3억을 돈 달라 때를 쓰는 막내딸을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내 야로 이제 이 속이고 간데 여기 또 이거 다시 먹으면 언제 다시 볼지 이 기약을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가다 내가 죽을지 무슨 영원히 못 볼지 나는 그냥 잡히면 이게 할 말이 없죠 이게. 그래서 야 나는 잡히면 그냥 죽어버리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압록강은 무사히 건넜고 미리 익혀뒀던 중국말로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는 늘 도명학 씨를 불안하게 했지만 생각과 말, 글쓰기에 자유가 없던 땅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까지가 뭐 죽은 거. 어차피 나는 감옥 안에서 죽었어. 지금 있는 거는 내 그림자일 뿐이야. 항상 자신을 이렇게 달래고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일도 좀 잘 되고 네 개 도신가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브로커라는 걸 만났죠.
남쪽으로 중국의 4개 도시를 거치면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한국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한국까지 가는 길을 연결해 준다는 사람을 통해서 태국을 거쳐 압록강을 건넌 지 6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야, 그때 물론 태국에서 그때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적응이 됐는데 이게 추울 때는 추워야지 더울 때는 덥고 이거 주구장창 더운 나라가 좋은가 했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북에 있을 땐 하도 이게 연로남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막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추울 걱정 없으니까 뗄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정작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딱 들어왔잖아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그저 반갑고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벽에 아침에 날 박자마자 딱 내렸는데 야 내리자마자 이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창바람 와, 정신이 그래서 벌쩍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나무에 나무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야, 우리나라 소나무가 열대지방급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 때려 이건 이거 이거 야 이게 진짜 이게 내 마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남하고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조국 땅이구나. 정말 야, 이게
고향처럼 푸근한 기운을 가져다 준 눈 쌓인 겨울 소나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에 머물면서 접했던 텔레비전 속 한국이 눈앞에 펼쳐지니 왠지 더 반갑고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차도 많고 뭐 이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 보고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 상상을 많이 하고 또 중국이 TV랑 많이 보면 중국도 번화거리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한국은 88년에도 내가 저 중국 TV로 서울올림픽 장면을 몰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좀 그렇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모습은 놀랍더라고요. 밤에 전기가 너무 이렇게 하고 특히 자동차 그 불빛 그 한강 다리에 그 쫙 이렇게 한 것 야, 좀 차가 이게 이렇다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그 상상했던 것보다 좀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낮에는 무슨 뭐 그런
불야성같이 불밝힌 서울의 밤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다가도 서울의 낮 풍경에는 북한 최고의 도시 평양을 떠올렸습니다.
또 솔직하게 퉁배라면 도시 구획을 잡았다거나 이런 거는 뭐 평양보다 나아 보이는 게 없고 오히려 조잡하고 그렇더라고요.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뭐 평양은 도시 경관이 이렇게 계획 도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평양보다 낫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풍요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돼. 와 보니까 뭐 사람도 다 똑같이 생긴 사람, 뭐 행동 거지도 다 똑같고 큰 길 건널 때 아줌마들 엉덩이 삐죽거리며 급히 건네는 것도 북한 아줌마들하고 똑같더구만. 뭐 그저 다 옛날 고생을 해가지고 그저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우선 예 오는 동안에 중국에서 말 안 통해, 태국에서 말 안 통해, 뭐 그랬죠.
그저 말이 통하는 조선 말을 쓰는 곳이니. 중국보다도 태국보다도 한국이 더 낫다는 생각. 도명학 씨의 머릿속 두 나라에 대한 저울질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오니까 우선 말부터 이게 통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살만하구나.
야, 이게 말부터 통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와서 낯설은 거는 그다음 구체적인 문화에 들어가서는 말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들을 얘기들이 있고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도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도명학 씨의 좌충우돌 한국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받았고 밥 해먹고 자고 빨래도 하는 집안 살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사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와서 빗자루를 좀 사야 되는데 빗자루 사자면 북한에서는 상점이 북한은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 사자면 자파 상점, 그다음 이런 공산품 사자면 공업품 상점, 이거 먹을 거 사자면 식료품 상점, 채소 과일 사자면 과일 냄새 상점, 그다음 수산물 사자면 수산물 상점, 이게 다거든요. 상점은 간단하잖아요. 분야별 딱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백화점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 그래서 나갔는데, 아, 이게 공업품 상점 어딘지 있어야, 앞만 봐요. 공업품 상점이라고 쓴 게 있어야 말이지. 자파 상점이라고 쓴 것도 없고. 이 마트라는 게 상점인지, 아울렛이라는 게 이게 상점인지, 아, 이거 모르게 백화점만 그 알아들을 얘기지. 슈퍼, 뭐, 이게 다 이런 상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면 빗자루가 있는지 북한식 잡화상점은 동네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마다 커다랗게 이름을 내건 간판들. 그러고 보니 겉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무슨 가게인지 알 수 없는 상점들만 천지였습니다.
식당도 무슨 식당이라고 무슨 아니면 뭐 돼지 족발 이렇게 쓴 거는 식당이라고 이해되지만 다른 이름 단 것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인연 뭐 이렇게 써놨다거나 그다음 무슨 가든 뭐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긴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또, 그것도 저런 건 뭐예요?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아, 결국은 빗자루 못 사고 들어갔지.
빗자루 하나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던 도명학 씨는 결국 먼저 정착한 다른 탈북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그 저 탈북자의 그 저 선배 한 명, 그 왕고 보고, 아, 여기 왜 공업품 상점 없는가? 갑 죽겠다. 야, 이마 여긴 공업품 상점 없어. 하는 거야. 아, 그럼 이 빗자루가 어디서 이게 뭐 하니까. 아, 그건 좀 마트에 가서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의견이 이렇게 그래서. 근데 왜 상점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이 다 다른가 하고 물어보니까 백화점 있고 마트가 있고 아울렛이 있고 슈퍼 있고 아유 왜 다 이렇게 다른가 하고 보니까 물건 다 비슷한 거 다 파는데 어째 그거 다른가 하니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긴 건 다 상점이란 거 알면 살아가기 불편하대. 근데
알아야 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리도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도대체 마트는 무엇이고 아울렛은 무엇인지, 그곳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속속들이 공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그걸 몰라도 나는 이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데 이게 그냥 뭐 물건만 살 수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쨌든 이 호기심이 좀 많아요. 이게 왜 이게 다를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모르면 조금 이게 좀 그래서 저쪽에서도 살지 못하고 여기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모른 척하고 김정일 시키는 대로 수걱수걱 살 거지. 무슨 이게 알고 싶어서 라디오도 여러 나라 라디오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일했는가 싶은데 그래도 됐다. 여기 와서 또 제대로 알아야지. 저건 왜 마트? 저건 왜 슈퍼?
궁금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했을 겁니다. 북한 밖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그리도 열심히 라디오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유통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다음 상품은 왜 TV는 처음에 신품이 나왔을 때 비싼데 이것이 좀 있으면 값이 엉터리 없이 많이 떨어져서 처음에 사는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다 덮씌워가지고 뽑아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제품을 싸게 팔아도 원가는 원래 요만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한국에 대한 경제 공부. 빗자루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 상품이 생산되고 팔려나가기까지 자본주의 경제를 알아내가는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궁금증이 나가지고 또 영화관은 왜 영화관 북한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왜 백화점에 주로 이렇게 설치하고 그것도 제일 위층에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왜 1층에 화장실이 없을까?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1층만 볼 사람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높은 층이다 해놔야 위에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물건 보고 충동 구매도 할 수 있고 뭐 광고도 볼 수 있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그런 것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이야,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야,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그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이거, 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좀 재밌기도.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보다 보니까, 알아가는 재미에 살자면, 그것도 또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